아멘. 하신 pay attention to me, please. Good. 이 사진 무슨 사진 같아? 하율, 이 사진이 어떤 사진 같아? 하진이가 말해. 하진이 아는 것 같아. 이게 뭐 하는 사진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웨딩, 그렇죠? 웨딩의 사진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슴 뛰게 하는 장면이죠, 웨딩. 웨딩인데 웨딩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뭐 신랑이 들어오고 신부도 들어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웨딩의 그 순서 중에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결혼을 생각해 볼 때 제일 중요한 순서, 제일 중요한 일, 웨딩 셀레브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이 뭐라고 생각됐어요? 예? 피로연. 지금 우리 시아가 배가 고픈 거야. 네, 그렇죠. 피로연 중요하죠. 신경 써야 되죠. 결혼이 뭔가 부부가 부부로서 하나 된다는 그 의미를 담은 예식이니까 결혼식 때 제일 중요한 순서가 있다면 오늘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사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마주 보면서 선언, 서약, 서약, wedding vows, 서로 이제 서약을 하는 거죠, 부부로서. 제가 이영주잖아요, 그렇지? My wife is 임미옥이거든요. 제가 만일에 결혼식을 하면 서약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이영주는 임미옥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며 그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변함없이 그녀 옆에 있으며 그를 보호하며 지키며 사랑하면서 살기로 서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 두 사람 간의 그 깊은 약속, 맹세, 언약의 시간이 저는 결혼 예식에 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화진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중요한 거야.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해서 너희들 태어난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남편, 아내 이렇게 말을 해요. God is the husband of Israel. Israel is God's wife. 그래서 하나님을 husband, Israel people을 wife. 커플로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결혼을 했다면, 부부가 되었다면 결혼식을 하지 않겠어요? 결혼식.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유라. 곧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해. 그거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제 결혼했을까? 구약 성경에 있어. 어디에서 결혼을 했을까? 깊은 이렇게 하나 되는 언약을 맺는 카버넌트, 언약을 맺는 그 일을 언제 어디서 했을까 하는 거죠. 사진 다시 보면 두 번째 사진 나왔나요? 네. 뭐가 보이죠? 예? 여기 그림의 사진에 뭐가 보이죠? 위에 보면 확, sun. 그렇죠. Light. 엄청난 빛이 있죠. 구름도 있고 번개도 치고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오신 거죠. 근데 여기가 산이거든요. 산. 큰 산이에요. 산에 하나님이 오셨고 또 그 밑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게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400 years, 400년 동안 슬레이브 노예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고 건져내어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홍해도 막 건너고 막 가르고 막 한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혹시 알아요? 하율, 모제스. 브라보. 모세, 주일학교 잘했어요. 선생님들 정말 너무 수고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있던 노예하는 것들을 거집어내어서 홍해도 쫙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건너죠. 뒤에 따라오는 이집션 아미들은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자마자 물이 다시 쫙 합치면서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죠. 그래가지고 들어간 곳이 광야였어요. 데저트. 그 광야로 쑥 들어갔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after three months, 한 3개월 지나서 마운틴, 여기 나오는 마운틴에 도착해요. 이 마운틴의 이름을 혹시 알아요? 선생님도 가르쳐주고 벌써부터 컨닝 하는 거 가르쳐주면 안 돼요. 친구들한테 자기 실력 다 안다니까 다 알아요. 선생님들 아이들 무시하는데 이 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려가요. 이 산,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여러분 언니, 오빠, 누나, 형, 삼촌, 이모, 고모 다 이야기해봐요. 이 산이 어떤 산이죠? 시내산, The Mountain of Sinai. 시내산에 도착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죠. 내가 지금 엄청나게 이집트에서 너희들 구해낸 여호와라는 신인데 내가 너희들을 백성 삼고 싶다. 내가 너희를 나의 아내로 삼고 싶다. Do you want? 원하냐? 물어봤죠. 모세가 가서 전했더니 원한다고. 이런 멋진 신랑이 없기 때문에 원한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 우리가 예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시내산에서 예식을 하게 되죠. 이 시내산에서 1년 이상을 머물러요. 1년 이상을. 거기서 많은 계명을 받죠. 여러분 잘 아는 신혼방,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신랑 신부가 만나는 방, 신혼방 성막도 여기서 다 제작하게 하죠. 그런데 어쨌든 결혼식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결혼식 때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랬죠? 하유라, 결혼식 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이, 아직 결혼하기 멀었다고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결혼식 때 제일 중요한 거 언니, 오빠, 누나, 형, 삼촌, 고모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서약. 그렇죠. Wedding vows. 그러면 이 결혼식을 할 때,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과 서약이 있는데, 하나님이야 말할 수 없이 사랑 베푸신 분이시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이신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하겠어요. 신부인 내가 신랑인 당신에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스스로 서약한 일이 있었어요. 그 서약이 뭐냐 했을 때 따라해보세요. 십계명. 네, 십계명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딱딱한 계명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이 사랑을 유지하고 이 사랑을 깊이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한, 그래서 열 가지 약속, 열 가지 계명이 있었어요. 네 개는 이미 배웠지 하유라, 지난주 기억나? 역시 체크하겠어요.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여섯 개가 있는데 오늘 여섯 개 할 텐데 네 가지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난주 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뭐죠? What is the first commandment? 첫 번째 뭐죠? 하율. 아, 여기 답이 있구나. 미안해. 이렇게 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죠? 나 외에 다른 남편을 두지 마. 그런 뜻이죠. 남편은 하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만 남편으로 이제부터 해야 돼. 첫 번째. 당연한 거죠? 이게 뭐 독선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 신랑으로 두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두 번째는 뭘 만들어 가지고 그게 절을 하고 막 섬기고 그 아이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아이돌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섬겼던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 남자친구라 이 말이죠. 옛날 남자친구. 한때 결혼할 생각도 한 그 남자친구였단 말이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나면 옛날 남자친구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날 수는 있지만 같이 여행 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결혼을 했으면 옛날 남친들은 다 정리를 해야지. 그렇죠? 인스타그램도 정리하고 페이스북도 정리하고 뭐 옛날 줬던 주고받았던 거 다 불태우든지 돌려주든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결혼한 사람의 마땅한 도리잖아요. 그 두 번째 계명은 전 남친들, 옛날 여인들에 대해서 정리하라 이 뜻이에요. 나름 해야 돼. 옛날 아이돌 같은 것들, 좋아했던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말로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나를 존중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그렇죠. 부부끼리 서로 말 가지고 엄마 아빠들 싸우는 이유가 말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로 하나님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잘 존중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죠? 안 보고 가릴 수가 없네요. 안 보고 뭐죠? 네 번째는 우리 언니, 오빠, 누나, 형, 누나, 삼촌, 고모 다 말해봐요. 뭐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켜라. 그 말은 뭐죠? 아무리 바빠도 하루는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자 그 뜻이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공부하는 게 바쁘고 일하는 게 바쁘지만 남편과 아내 같이 가까운 관계면 하루는 딱 정지하고 나와 같이 데이트를 하자는 거죠. 그게 안식일 지키자 그런 거죠. 그러면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네 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렇죠? 이걸 꽉 짜면, 스퀴드 해버리면 딱 하나로 만든다면 뭐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예언이 뭐라고? 천이요. 하나님과 약속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 나를 사랑해달라. 십계명은 저렇게 딱딱한 계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해달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는 그렇게 딱 모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여섯 번째부터 열 번까지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죠. 다섯 번째는 따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진 아무리 친하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그 첫 태도가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이죠. 그게 부모님. 나에게 태어나자마자 내게 누구나 주어지는 최고의 권위자. 물론 부모님 없이 저같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최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최고 높은 분들에 대한 위에 있는 분들의 공경, 그게 첫 번째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따라해봐. 살인하지 말라. 꼭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너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해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멸시하거나 왕따시키거나 사람 같지 않는 거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사람을 사람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따라했어요. 간음하지 마라. 네. 나도 너 사이에 서로 한 남편, 한 아내만 주어든지 너희들끼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 간에는 딱 책임적인 관계는 딱 둘이만 돼야지.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는 딱 둘만 돼. 그 외에 하면 안 된다는. 나와 너처럼 그렇처럼 관계 안에 부부는 반드시 부부로 맺어가는 연애부터 해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잘해야 된다. 이게 가늠하지 말라에 나온 것이었어.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따라하세요. 도둑질하지 마라. 예, 이런 남의 것을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 뜻이죠. 남의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가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아주 본심을 숨기고 자기 입장에 맞는 말로 어떤 식으로든지, 물론 재판할 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로 다른 사람 셀피쉬하게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식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말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마지막 열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 마음의 모티베이션과 같은 것이지만 욕심을 내지 마라. 남의 것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화진, 다른 생각하지 말고 화진, pay attention to me please. 이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이 여섯 개를 쫙 모아서 짜면 딱 뭐가 나올까? 아, 이건 어려운 거야, 그렇지?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네 개를 꽉 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쫙 짜면 뭐가 될까? 원더풀. 이 고모, 삼촌, 누나, 언니, 오빠들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야. 요 여섯 개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그거를 이 마지막 계명에서 이야기했어. 이거는 우리끼리 그냥 분위기상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보면 보세요. 계명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관련된 계명이 많고 그 외에 모든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합치면 사랑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명의 모티베이션은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것도 다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고 싶죠. 우리 형, 누나, 고모, 이모도 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지 않았어. 쉽게 말하면 사랑이 너무 내게 부족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한 거죠. 내 마음이 너무 좁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계속 키워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서 나온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키울 수 있을까? 화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키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목이 마르면 내 안에 물이 없잖아, 몸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을 채우면 내 안에 물이 들어오듯이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진짜 의미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가 뭐죠? What is the climax of the amazing love of God? 하나님의 amazing한 그 러브의 클라이맥스는 뭐예요? 십자가.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 못 박는 진짜 못된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한번 봐준다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보내오고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클라이맥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아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말은 결국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의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리젝트하지 아니하고 리시브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DNA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본능이 생긴 것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사랑하는 새로운 본능이 생긴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괴로운 것은 너무 심하면 우울증 걸릴 만큼 괴로운 이유는 새로운 본능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더 쉬워졌지 미워하는 건 너무 어렵게 되어버린 거예요. 미워할 때 너무 괴로운 것이죠. 왜 새로운 본능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DNA가 내 안에 예수 믿자마자 주어졌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이제 자라야 되는 거죠. 씨가 주어졌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있을까? 역시 그것도 그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계속 가까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그냥 와서 좋은 말 듣고 같이 그냥 노래 부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캐릭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캐릭터를 여러분 안에 계속 주셔서 그거를 자라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거,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캐릭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주일 살면서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는 시간을 딱 갖잖아요.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레귤러하게 정하는 게 중요해요. 딱 시간을 저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딱 머물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 산에 어차피 사랑으로 다 살아가야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힘든 것은 사랑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이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다 받아내면 되는데 그럴 마음이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멀쩡한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두 통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삶에 이것이 셋업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들쑥날쑥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유튜브는 하루에 두세 시간 보면도 불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은 30분도 잘 안 되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래서 힘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만나면서 그분이 주시는 수혈 받듯이 이미 내 안에 사랑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지만 물을 주듯이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공부에도 새로운 길이 없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꾸준하게 나가시면 반드시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열심히 성경 읽기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 읽기 하세요. 그리고 기도생활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우리 인스턴트 음식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계에 가까이 하는 걸 꾸준히 헌신하게 시작하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라서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게 돼요.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하나님은 더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윈윈이 되는 거지. 계속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약해지는 거죠. 계속 헤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더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이런 순환, 더 좋아지는 일들이 계속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3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종교생활하듯이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변명이든지 말씀을 안 지키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 삶을 방문한다 그랬어요. 같이 살겠다 그랬어요. 살아갈 것이라고 임재를 말하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거는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당연히 하는 그 노력이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도 똑같은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는 똑같은 걸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시간을 내고 그분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꾸준히 데이트하듯이 꾸준히 함으로 친해지는 것이에요. 기적같이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에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연애한다면서 한 번도 안 만나면 됩니까? 마음에 있는데 하면서 안 만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관계 똑같아요. 신앙생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안 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을 전혀 내지 않는 거야. 들쑥날쑥 하는 거야.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주님과 친해져요? 그러면서도 주님 은혜를 왜 안 주시는지 왜 나를 매마는지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정말 안 되면 10분이라도 꾸준히 시간을 딱 정해서 중요한 사람은 시간 정해서 만나잖아요. 모든 약속 뒤라고 딱 먼저 스케줄 카렌더에 넣잖아요. 그처럼 주님과 관계 중요한 분이면 카렌더에 넣어야지. 매일 정하고 픽스 시켜야지. 직업적으로 너무너무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딱 픽스해서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죠. 말씀을 펼치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왔어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 오시가면서 그 앞에서 10분만 다 머물러서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얼굴 보듯이 연인들은 긴 말 안 하잖아요. 처음 모를 때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다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요. 물론 너무 졸음이 오면 말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은 또 저에게 우리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시니 마음을 가해서 쏟아보시면 확실히 달라져요. 몇 개월 만에 바뀌어질걸요? 주님 가까이 해서 주의 사랑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씀 지키고 더 사랑받고 또 지키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겠나 하시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부한 사람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왜?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번 주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돕고 있으니까 주님 관계 헌신하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여러분 삶에 방문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